예, 사랑하는 우리 남포교회 교우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을 때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우리 합신해서 최 목사님을 모시고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이제 외부 강사 섭외 담당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교수님도 우리 교회 오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포마시 형태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남포교회의 부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Remember, 기억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벌써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수 사역 시작한 지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생활할 때 5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또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 남포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마치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또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 없이 투자해 주시고 또 돈만 장학금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매번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도 업데이트 해서 우리 남포교회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을 먹고 마시며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제 개인의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라 하신 내용들 그 가운데 엑기스입니다. 저에게서 이거보다 더 선한 것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하면서 누렸던 정말 깊은 은혜,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라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을 응축해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그두번 강의의 주제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대표적인 구절에서 정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의 랍비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많이 묵상했어요. 참고로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셨죠? 유영기 교수님은 이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10편 이상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한두 편은 이 본문만을 이제 주의하시는 글도 있어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틀 동안 소개할 네 가지 원리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명성, 자발성, 완전성과 확실성. 자명성이라고 하면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에 별다른 논증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태양이 있다. 그건 뭐 누구나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선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 구절, 특히 34절을 두고 학자들이 자명성의 원리를 도출해냈고요. 자발성이라고 하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완전성은 두 가지 구절을 하나로 합쳤는데요. 하나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시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연합에 관한 온전한 연합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개를 묶어서 완전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Assurance.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살펴볼 두 주제는 자명성과 자발성입니다. 자명성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지금 25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한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지금 그리스도 이후의 새 언약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자명성입니다. 그때는 정말 큰 자로부터 우리 남포교회의 어르신들 부서, 뭐 노인대학, 뭐 바나바 이렇게 어르신들부터 아주 영하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법을 쓰신 것이죠. 우리는 늘 스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시대에 이것이 화려한 특징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라고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에 관한 자명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 제임스 스웨트남이라는 사람이 이새 언약 시대의 새로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후일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사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뜻이다. 또한 이 사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이에게 직접 전달하는 예전, 리터지, 예배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뭐, 이렇게 시시하게 주례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토라, 성경을 우리 전 동네에, 예를 들면 뭐 서울에 한두 권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에 앞으로 누구든지 다 자기 손에 하나님 말씀을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날이 도래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른 시대라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 물론 아니고요. 예, 해리 디 포터라는 학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만을 주해서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한 부분 인용합니다. 이새 언약의 새로움이라는 그 뜻은 율법이 더 이상 서기관이나 엘리트에 의해 중재되지 않고 유대 사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랍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우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마침내 하나님과 일반인이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직접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보편화되는 지식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후에도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은 사실 굉장히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가정에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보는 성경을 한 권 소유한 때가 언제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최근입니다. 역사 가운데 비교적 최근이란 건 그래도 이제 몇백 년 전인데 보통 학자들이 1560년 제네바 바이블, 자 켈빈이 사역했던 제네바, 켈빈의 성경주의가 상당히 반영된 이 제네바 성경이 15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성경이 비로소 한 가정에 한 권 정도씩 보급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16세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뉴잉글랜드로 건너간 청교도의 각 가정에 서고에 꽂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성경이 비쌌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를 이제 잡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1520년에 독일에서 신약성경만 그 얼마에 거래됐다가 기록에 있는데 360페니에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요, 그 360페니라는 그 가격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 이후에 이 책값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 연봉에 해당하는 그 신약성경 한 권값이 그 불과 뭐 5, 6년 전에 비해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이 비쌌던 겁니다. 자동차 값, 뭐 이렇게 건물 값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오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630년대입니다. 뉴잉글랜드로 건너간 청교도. 그래서 해리스 다우시라고 이제 예일대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뉴잉글랜드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저도 이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해리스 다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네바 성경이 초기 뉴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이 최초의 대중 성경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별명이 더 바이블 오브 더 피플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가정예배가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거예요. 청교도 그림에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게 실제 가능한 것은 17세기에 이제 들어와서의 일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읽혀지고 가정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오래도록 종교개혁에 억눌려 종교개혁 이전에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가 한순간에 이게 펑 터져 나오니까 뉴잉글랜드로 건너온 청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이 한 컷 그림을 소개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토마스 후커라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민주정치의 기초를 놓은 또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사님이고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목회했던 커네티컷 주에 지금 해당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목회했던 교회의 한 성도 매튜 그랜트라는 한 신자가 담임 목사님 토마스 후커 목사님 설교를 매번 받아 적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매튜 그랜트 교우의 이 설교 노트가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서 박사 논문 쓰고 한 거예요. 화질이 썩 좋진 않지만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지금 저기 그 줄 긋고 뭐라고 써있냐면 1638년 10월 4일 날 토마스 후커 목사님의 추수감사주일 설교예요.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2절 그 에베네셀이죠. 이날 설교 노트에 기록된 설교 요약문만 31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이 설교 노트 갖고 빨리 읽어도 추정할 때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잉글랜드의 아침 예배가 9시 한 반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시간 지속이 되고 보통 3시간 지속이 되는데 대부분의 순서는 이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는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어떤 때는 막 3시간까지도 이렇게 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는 행사도 많고 해서 그나마 짧은 설교를 더 줄이잖아요. 이때 이렇게 주로 성경 주의하는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이렇게 보편화됐던 시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그때 청교도가 자주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명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자명성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본문의 실제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명성이에요. 앞으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압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내용을 언제 역사적으로 교회가 깨달았을까? 그 첫 순간이 어딜까? 생각을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선포되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당시 모였던 회중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선포되었던 베드로의 3천명을 회개시킨 그 설교 Remember 우리 그 수련의 주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Remember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언제 탄생했느냐 그 탄생하는 첫 순간 또 그 초대교회를 탄생시킬 때 선포되었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뜻밖에도 이 베드로의 3천명을 회개시키는 설교의 개요가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의 전문이 요약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근데 저도 신학교 와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날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이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 사건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야. 이것을 해설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거는 그날의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의 이 다섯 절이나 되는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남종가정에게 다 부어져서 남녀노소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예언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환상을 보고 노인들 꿈을 꾸리라. 그리고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화두를 던진 다음에 이제 그날 설교의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은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왜 16편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도 육체 부활이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 자그마치 시편 16편의 거의 3분의 1 분량을 통째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그 시체가 우리 주변에 지금 묻혀 있는데 왕릉이 있는데 그 시체가 천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겠냐? 주인공이 다윗일 리가 없다. 그렇게 논쟁하죠. 그 다음에 결말부도 역시 시편을 인용합니다. 110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그분의 승천하여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내용까지 시편 110편에 인용되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는요.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이 설교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철저한 주의 설교입니다. 서론에서 요엘서, 본론에서 시편 16편, 결론에서 시편 110편. 구약, 이미 그들이 받았던 성경을 주의한 설교고요.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제위에 해당하죠. 자, 본론, 많은 부분을 묵상할 수 있지만 역시 그날의 본론 부분에 인용된 시편 16편 말씀 드릴게요. 이 시편 16편 말씀이나 110편 말씀은 둘 다 메시아의 시편으로 분류되고요. 시편 16편은요, 베드로의 설교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그 BCD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였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갖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것. 예를 들어 결론에서 시편 110편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너가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2인칭 대명사예요. 자, 본론의 마지막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지만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하셔서 화자가 1인칭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메시아 자신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육체적 죽음을 경험했지만 내 시체가 썩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육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이미 마치 시편 22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 천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김성수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고신에도 계시고 우리 합신에도 계신데 합신에 계신 김성수 교수님이에요.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구약 교수님인데 구약을 가르치시는 그 본문이 신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주의해 주시면서 저는 그때 신학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메시아의 시편이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메시아의 고백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자, 시편 16편 말씀에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물론 화자, 1차적 화자는 다윗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지만 또 이 고백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비하지만 삼위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엿듣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 메시아의 고백. 누구를 향한? 땅에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미 극치 상태에 있는 영광을 입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땅에 있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이게 제 이렇게 마음에 전달되면서 굉장히 큰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볼 내용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결혼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부부 사이가 뜨거운 신혼 때 신혼여행 마치고 제가 처가에 인사하러 갔는데 처갓집 바로 앞에 낚시터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낚싯대 들고 나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계획은 처가 식구들이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 몇 마리 잡고 와야지.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낚시하다 시간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새신랑이 없어졌다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막 찾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정말 온 마음으로 그렇게 반기시던가요? 당신 빨리 씻고 와. 나는 내가 공유 보고 있는데 이 공유를 당신과 공유하고 싶진 않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와 이제 통화하고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없는데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나는 앞으로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앞으로 딴 사람하고 안 살고 엄마랑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엄마를 좋아했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네! 그러고 바로 오는 아들은 없습니다. 저희도 아들 둘이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5분 전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야죠.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분산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두신다고 하시면 그건 사실입니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그냥 제 마음에 전해지면서 그 김성수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 마음에 전해지면서 제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 김성수 교수님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신학교 동기들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이크 지금 고장 난 거가 아니라 수업을 이렇게 조용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수업인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그 앞에서 그렇게 귀 기울이고 뒤에는 다 좁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졸았어요. 근데 그날은 마침 그렇게 앞자리에 앉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10편, 16편 말씀을 한 두세 클래스 통해서 원어를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웬걸. 하염 제가 그런 체험은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가렸죠.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근데 이렇게 책상에 손을 댔는데 눈물이 제 손등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제 책상을 이렇게 흥건히 적셨어요. 1차적으로는 너무 좀 창피했고 누가 볼까 봐. 2차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아 신학교 오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더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두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프로포즈와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평생 하나님 부르신 이 길 가겠습니다. 그때 1학년 때 또 막 뜨거웠던 마음에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공부를 하고 봐야 돼요. 이게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름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보세요. 헵시바 뷸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팀 이름으로 많이 이제 채택됩니다. 근데 정작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헵시바라고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My delight, 내 기쁨이 is in her,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10편, 16편, 3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 시온을 받습니다. 영어에서도 많은 경우에 church, 교회를 여성 대명사로 봤죠. 그러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 교회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뷸라라는 말은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와 뷸라는 뭐냐면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뭐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녀가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 겁니다. 둘이 결혼한 그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절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왜 청년 처녀라고 했을까? 부부관계의 그 설렘과 뜨거움이 조금 식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혼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때보다 뜨거울 때가 어디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도 하루 종일 배우자 생각을 하고 또 출근한 또 배우자를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원하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먹게 내 사랑을 이 성도들에게 좀 이해시킬까 하나님께서 요 신랑 신부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신 겁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해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뻐한다. 그게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은 자명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스스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내가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속성상 자명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날 그 날이 올 것이다. 물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약속과 그림자로서의 계시가 구약에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계시된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자명하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 찢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찢고 열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 모든 의문도 다 해결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선지자 BC 천년 전이에요. 천년 전부터 우리를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명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새 언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못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많은 환란이 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연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30살 때 신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받았어요.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제 인생의 BC와 AD와 같은 분기점이 됐어요. 이 말씀을 오늘 수련회 첫 강의에 모든 분들과 같이 공유하기 원해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이 말씀 처음 출발부터 갖고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셨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분들, 이 말씀으로 출발하시면 다시 새롭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련회 등록했는데 기념품을 못 받으신 분들, 선물을 못 받으셔도 이 말씀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뭐 쉬었다가 두 번째 자발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언약의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자명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채팅창에 이제 몇 가지 좀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부분의 반가운 인사를 하셨어요. 네. 교수님 뭐 강의 이미 잘 듣고 있고 또 찾아서 듣고 있다,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었고요.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최재필 피테 장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그 제네바 성경 그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흥미롭게도 최초의 대중 성경에는 지도가 있었네요.
아.
이제 약간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질문.
그래서 지도에서 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제네바 성경에 그 사실은 지도가 아니고 그게 이제 지도컷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장면은 노아 방주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네바 성경에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표현하는 부분들의 그림들이 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이어서 이제 소개를 했냐면 오늘날도 이제 영어 성경 뭐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사파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네바 성경을 그 출판했던 또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노아 방주를 그림 그리면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고 성경에서 노아 방주의 비율이나 뭐 창을 어디 내고 이런 그 디렉션이 자세히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정확히 반영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린 게 아니라 마치 그림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좋은 하나의 이제 예시로 제가 제네바 성경을 이렇게 샘플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는 보통은 이제 노아방주고 그림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줘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성막에 나오는 물품도 이런 부분들 그림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방금 또그 질문에 바로 최재필 PT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목사님,
네.
제가 제네바 성경 복사본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지도라기보다는 사파더군요.
아, 네.
네, 이렇게 또
아유,
바로 답변을
훌륭하신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또
네.
예리하게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에스파냐 로자리오 강도사님 같으신데요. 제가
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새 언약의 내용이 정작 그 언약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함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6절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는 의도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에 포함되기에 새 언약의 예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아, 그 좋은 질문이고 또 예리한 질문이기도 해요. 자,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우리만의 텍스트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배타적인 그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새 언약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새 언약이 성취 안 됐고 그건 너무나 안타깝게 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이거는 이제 포로 귀환과 관련돼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믿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복음을 가진 우리 쪽에서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별된, 그것과 분리된 새 언약의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 사복음서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그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사본 전통에서 또 종교개혁자들 17세기까지 유력하게 많이들 보았던 그 스테파노스, 또 전수사본, 텍스토스 리셉투스, 그 전통 안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다 예수님이 그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할때새 언약이라고 다 집어넣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제 공동체가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다. 당연히 복음은 그 누구 어떤 민족에게도 배타적으로 속한 게 아니죠. 우리 민족에게만 속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위임령, 소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 언약은 지금도 이 순간도 성취돼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새 언약 시대의 그 완성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네,
좋은
감사합니다.
관점.
네. 질문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소감을 또 나눠주셨는데, 2월의 신부, 제가 알기로는 남보라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주는 사랑이 너에게 부족하나 물으셨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사랑받는 것조차 몰랐던 때,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받는 것을 몰랐던 오랜 시간, 응답받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예전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또 목사님
네.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그 사랑이 다시 떠오르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그럼 질의응답 마치고요. 또이두 번째 강의와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하다 중간에 끊고 질의응답하고 가는 거 아주 굉장히 새로워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자발성입니다. 주로 이제 자발성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주목하는 구절은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가 그 이전 시대에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새 언약에 관한 이제 중요한 텍스트, 또 다른 텍스트가 에스겔 36장입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자발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 그 시대가 새 언약 시대의 두 번째 큰 특징으로 주목받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 전통,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전통 안에서는 왠지 자발주의,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 인간의 반응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의외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우리는 뭐 이런 거 좀 강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먼저 뭘 나서서 해도 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바른 진리에서 혹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죠. 그래서 한 예화를 좀 들고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포교회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줄은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제 선생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했던, 존경했던 우리 김성수 교수님과 또 우리 박영선 교수님 너무 좋아해서 박영선 교수님 강의가 개설되는 건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항상 강의하실 때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놀라운 통찰력 있는 이제 깨달음을 주셨죠. 근데 이제 1학기 때였을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을 교실에서 처음 뵀는데, 아, 첫인상 무섭더라고요. 키가 크신 분이 표정이 웃지를 않고 이렇게 무섭게 저희를 째려보시고, 너희가 뭘 알아?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마무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트북으로 마무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농담이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까 일단 받아 적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노트에 기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마무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나서 시체들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시체들아, 요즘으로 하면 이 좀비들아 그랬겠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너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로 했다. 저 앞에 소나무 또는 축구 골대 저 보이지? 저기 가가지고 터치하고 오면 뭐 선착순 100명 아니면 터치하고 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래 이제 시체들이 갔다 온 거죠. 퀴즈! 이렇게 하셨어요. 이 시체들이 구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1번,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냐? 그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냐? 출발선에 섰을 때냐? 가서 그걸 터치한 순간이냐? 다 터치하고 돌아온 순간이냐? 이렇게 해서 한 보기 한 4개 주시고요. 실제 다 손들어 보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야, 그런 그렇지 이게 내가 종종 들었던 뭐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그 얘기인가? 우리 신학 전통에서는 구원의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신학교 우리 동기들이 그래도 어느 한편에 다 손들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이분하게 손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알고 있는 누구 꼭 물어보고 싶은데, 예, 정답은 시체는 천사가 외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였어요. 그때 뒤통수를 제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해가 되는 성경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통과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빛은요, 자명합니다. 속성상. 지금 여기 다 불을 끄고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그 빛을 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물며 깜깜한 세상에 태양빛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것을 recognize 못하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해답은 뭐냐면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곧 영적 사망의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체는요, 아무리 밝은 대낮에 태양빛 아래에 눕혀놔도 빛을 인식하지 못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형리로 전도를 하든 뭐 브릿지 전도를 하든 전도 폭발을 하든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복음을 알아들은 거죠.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정과 자유지의 키워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체에게 그 어떤 결정권도 그 어떤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자유의지란 거는 생명이 주어진 이후의 문제죠. 왜 소위 말해서 알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가 악한 건지 아세요? 이 생명의 현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좋아. 나도 한 1%는 기여하는 거지.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요, 저도 주일학교 오후 설교 이렇게 예전에 할때 1학년부터 6학년, 100명이 앉아 있었고, 제가 실제 실험해 봤어요. 아이들 떠들잖아요? 떠들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생일 언제예요? 선생님 생일은 뭐 5월 며칠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순식간에 막 시끌벅적해져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 왜냐하면 다 같은 주제로 떠들어. 그럼 어떤 애는 다제 생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했죠. 여러분, 각자 자기 생일을 자기가 결정한 친구, 자기가 이 날짜가 좋아서 내 생일 정한 친구 손들어 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듭디다. 한 명은 옆에 친구가 이렇게 손 내려줬고 또한 명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생일을 자기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육신의 생명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걸 압니다. 육신의 생명이 그러하건데, 하물며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모노지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혼자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밥 숟가락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 이래로, 또 초대교회 아고스티누스 이래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하등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생명을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는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부터는 자기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엄마 젖을 빨고 밥을 먹고 싸고 자라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영역이죠. 성화의 영역에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교통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발주의하면 이거는 좀 우리의 영역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움츠러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적용까지 하나 해드릴게요. 유명한 거지손 비유 있습니다. The beggar's hand.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베푸신다. 아멘. 세마이 펠라기안, 또 알미니우스도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거지가 한 푼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역할은 우리가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99.9% 하나님이 가져가고 0.01%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다. 또 하나, 물에 빠진 사람이 최소한 살려주세요 하는 정도로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제시하거나 설교할 때도 종종 예화로 씁니다. 우리 합동신학교 신학원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유는 이 The Beggar's Hand를 제일 즐겨 사용한 역사적 인물이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그런 순간에 약간 속으로 경직해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알미니우스의 예화를 내가 썼다니 이건 들키면 안 된다. 전도사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바로 풀어줍니다.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설명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한 푼 주세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한번 외쳤다면 그건 이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신 거죠. 그걸 신학자들이 유효적 소명 그럽니다. 유효적 부르심. 시체를 향해서 부르는 거는 시체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미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는 effectual calling 아니에요. 실제 내 이 기능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99% 살려주세요. 제가 손가락 까딱하는 거는 저 혼자 힘으로 할게요. 생명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그거는 살았다 그러고 외치는 거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는 물에 빠진 사실조차 몰라요. 그냥 둥둥 떠내려가죠. 정신이 들었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같은 예화를 사용해도 올바르게만 해석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워밍업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권적 역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전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제가 그 30살 이후,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성수 교수님 수업 시간에 10편, 16편, 3절. 지금도 이제 그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10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된 부분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이해하기 힘들었냐면 이거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움이란 단어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죠.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을까?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셨을까? 그런데 신학교 들어온 것이 이제 하나도 아깝지 않다 느꼈던 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2학년 때 이 본문 말씀을 좀 남다르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2월, 그 이제 2학년 1학기 때 우리 큰애가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완치되고, 이렇게 대학교 2학년이 벌써 됐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때 16개월이었는데, 아주 좀 희귀한 병을 알았어요. 지금은 이 병을 전공하신 분도 한국에 꽤 계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좀 희귀병이었습니다. 백혈병의 일종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아이는 계속 이제 백혈병 병동에 있었어요. 랭거한스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서 이제 항상 그 병명을 LCH 이렇게 이제 표기를 병원 칠판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랭거한스셀이라는 특정한 백혈구가 뭐 이상 증식을 해서 자기 조직을 파괴하는 건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소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오장육부 어디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이게 발병을 하면 뭐 몇 주 안에도 그 장기가 그냥 파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죽죠. 제일 나은 부분이 그래도 뼈인데 뼈도 잠식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심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 오른편 팔뼈의 이제 중간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그 뼈 하나가 거의 녹아서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도록 몰랐으니 뭐 이게 팔이 아프고 열이 있는 것 같아서 정형외과 갔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발견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수술했습니다. 급성 골수염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꺼내봤는데 이게 튜머러스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아 백혈병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한양대 병원에 계셔서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오랜 그 병원 생활 또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저 그 폴라로이드 저 사진은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첫 번째 방사선 치료 받고 그 방사선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저걸 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울기를 밥 먹듯 했죠. 뭐 가족들 앞에서 안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 2학년 생활이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저는 많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피 뽑아가요. 그 피 검사를 하고 또 많이 뽑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피 뽑아갈 때 처음에 입원했더니 아이들이 벌써 적응을 해가지고 몇 개월만 지나도 애들이 피 뽑고 이럴 때 울지도 않아요. 우리 애만 처음에 막 울었죠. 한 두 달 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애도 안 웁니다. 아무리 아픈 시술을 해도 그냥 빨리 해 그냥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병원에서 말을 배우고 하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고통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거. 꼭 뭐 아우슈비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스 사용실 끌려갈 때 담담한 표정. 뭐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인데도 얼굴에서 이렇게 그 그림자가 느껴져요. 그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통을 잘 참는 우리 아이. 한 번에 이빨 세 개 뽑은 적도 있는데 안 울었어요. 그 치과 선생님도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도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끝내.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자지러지게 이제 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수 검사할 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골수 검사는 마취를 이제 안 하고 우리 아이는 뭐 작은 검사 하나도 전신을 이렇게 재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힘들어요. 어른은 간단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걸 견디는데 아이들은 못 견디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할 때 아주 강한 그 마취제를 넣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힘든데 이날은 그건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생짜로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골수검사 첫 번째 받을 때 그때 에피소드 마치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온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간호사가 우리 병실에 왔어요. 성진이 골수검사 받으러 갈게요. 근데 엄마는 계시고요. 그리고 아빠랑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내려가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안고 가는데 물어봤죠. 가는 길에. 왜 엄마 오면 안 돼요? 했더니 간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요. 처음 이렇게 골수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종종 옆에서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무늬만 남자지 이게 옆에서 내가 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애가 처치실 들어가고 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네 명이 애를 잡고 고수 채취하는데 실제 금방 시트가 이렇게 피가 막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문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이가 유만한 지척거리에 아빠가 있는데 왜 날 안 도와주나 그러고 정말 그때는 그냥 그 병원 떠나가라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어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또 울자니 아빠가 저기 울고 있는 게 또 얘가 낙심할 것도 같고 그냥 짧은 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했냐면 순전히 심리적인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실제 가슴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 이게 기절을 하는 거구나. 그 단계를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 주해가 됐어요. 어떻게 주해가 됐냐면 그 즐거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난치병 걸린 부모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김중건 목사님도 그 따님이 돌아가실 때 존재의 제로점이란 말을 만들어놨어요. 부모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수없이 피를 뽑아가고 수없이 주사를 맞는데 나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무력한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 성진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아빠가 와서 대신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제가 대신했겠죠. 저도 물론 소리 질렀겠지만 그건 기쁨의 비명이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인간 부모는 한심한 거죠. 무력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 정말 큰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도 그 디바인 위크니스 띠아로지 그런 게 있어요. 오픈 띠즘 개방신론이라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약하신 분이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함으로 해석하는 신학 전통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전능한 그 능력이 이렇게 이제 된 거구나. 계시된 거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해석된 겁니다. 이 시편 16편을 마틴 루터가 자그마치 그 요즘 나오는 책 페이지로 하면 근 40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소제목이 붙었는데 라틴어로 발론타테스 크리스티입니다. 이 발론타테스가 그 발론타리즘하고 연결된 어원이죠. 근데 라틴어의 발론타테스 크리스티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쁨, 거기에 딜라이트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소제목이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새언약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나가는 자발성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계시된 것이죠. 자발성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기쁨의 자발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작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남북교회 크니까 동화 작가 있을 수도 있는데 Guess How Much I Love You라는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부모 시대. 그 집집마다 거의 있었고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각 지역 그 어린이 그 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았대요. 우리 큰애가 16개월짜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글씨 배우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화책 읽어주면 이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걸 리얼하게 잘 읽어줬거든요. 스토리는 너무 간단해요. 동화 작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 얘기예요. 아빠 토끼 저렇게 크죠? 아기 토끼 저렇게 작은데 항상 모든 장면은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Daddy, how much I love you?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럼 아기 토끼가 하늘만큼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넘기면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아빠 토끼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스토리가 전개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아기가 뭐 이만큼 그럼 아빠는 이만큼 토끼니까 깡총깡총 뛰면 아기는 이만큼 뛰면 아빠는 이만큼씩 뛰고 그리고 끝이에요. 끝에까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걸 이렇게 읽어주면 제가 아빠 토끼 흉내내면서 하면 애가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거 책 들고 와서 이거 읽어달라고. 근데 저도 이 책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애한테 그 낯 뜨거우니까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빠가 너 사랑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잘 못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대신하는 거죠. 책을 읽어주면서 이 책에다 내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수술을 받을 때거나 뭐 시술을 받을 때거나 하면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허전했던 것이 나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실제 팔을 이렇게 벌리고 돌아가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며 말론타테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하시죠. 요즘 좀 밖에 나가 전도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지마다 빠지지 않는 교파를 초월해서 로마 가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일 많이 암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요 고등부 때 이런 생각 한번 했어요. 혹시 고등부 학생 중에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아주 이거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지.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주셨지. 이 구절은 불신자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는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명령을 받들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아들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의해 교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암기하기도 쉽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거꾸로 하면 16장 3절입니다. 시편 16장 3절 그리스도의 기쁨,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도 기쁘셨단다. 이렇게 동전의 양립처럼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복음을 제시할 때 성부 하나님의 기쁨, 성자 하나님의 기쁨, 삼위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때가 참에 성자께서 성육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재위하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 이 모든 근원에 그리스도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에 우리 신자 모든 성도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발성의 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서로 서로 아예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뭐 이렇게 방금도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저도 그 수없이 들으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청년 때도 맨날 의자 책상 나르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 나오면 기쁘고 말씀 듣는 거 기쁘고 왠지 모르게 교인 만나면 서로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발성으로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또 소감도 나누고 또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궁금한 게 아까 그게 아픈 자녀를 그렇게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 신학교 다닐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학교를 다녔던 동기 형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픈 자녀를 돌보면서 다니셨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특별히 또 궁금한 거는 그렇게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주일에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네.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처음에 우리 아이가 튜머러스하다고 처음에 급성 골수염인 줄 알고 우리도 이제 그것도 사실 힘든 건데 첫 수술 결과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이건 암이라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병이라고 그러고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보고 좀 병원을 알아봐서 나중에라도 병명이 발견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래서 그 차병원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따로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찾아가서 감사도 하고 그 만났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날 처음 암이라는 선고 받았을 때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제 아내는 울기 시작하고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설마 했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이런 환란을 주시나. 그리고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하나 흐르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누가 좀 와서 한마디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탄식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교회 그때 화평교회 한 전도사님 그 영화부를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우리의 팔 부러졌다는 얘기 듣고 신방 오신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갈게요. 혼자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 저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힘든 그 순간이 뭐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로 하나님이 정막을 깨신 거.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 기도하시는 동안 이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우리 동기예요. 동기. 근데 이렇게 많이 친하게 교제하진 않았었는데 학교에도 이제 제 안전도사 아들이 팔 부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자기 큐티 시간에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전한다고. 근데 쑥스러워서 이제 음성 메시지로 남긴 거예요. 만약에 합신에는 이런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이게 아마 전통이 다른 전통 같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편 37편 말씀을 쭉 읽어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확 닿았어요.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실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넘어지나 실족했으나 아주 엎드려 자빠져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아이를 죽이시지는 않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환란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구나. 무언가는 이제 탈출국이 있겠구나. 이런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우리 아내랑 같이 듣고 긴 연단의 기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 그대로였어요. 그냥 위로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고난도 있지만 마음의 그 벅찬 기쁨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 투병 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 중등부 때 제가 사역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거르지 않고 설교 빼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 한 번은 우리 중등부에 다 졸업하고 났는데 학부모가 저를 꼭 만나서 밥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 만나고 너무 편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럼요 제가 나름대로 설교 열심히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듣고 편한 게 아니라 애가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그거에 애가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니면 뭐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나름대로는 이런 제가 이거 간증 원래 안 했었잖아요. 이거 질문 받으니까 한 건데 10편 16편 3절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그 충격적인 그 은혜 그거에 이게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강도 목사 할 때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냐고 선배 목사님들 물어보거든요. 한 번도 10편 37편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0편 16편 3절. 그러니까 이런 뭐 경험 뭐 체험 뭐 이런 거 없어도 10편 아까 자명성 때 나누었던 그 그냥 구절이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예, 그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딘 건데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랑을 예.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 네. 그 친구 나중에 얘기해서 했는데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적절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이런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소감들 많이 나눠주시고 질문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몇 개만 나누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안미혜 권사님께서는 이미 손을 내밀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화의 과정에 열심히 동참해야겠다고 또 그런 소감을 나눠주셨고요.
남터교회 교인다운. 네. 네.
그리고 또 2월의 신부 남보라 집사님은 이 에피소드는 다시 들어도 참 감명된다는 그런 말씀.
이게 제 제일 히트곡이기 때문에 네. 어디 가면 이거 외에도 없어요. 뭐 더 이상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부르지도 마세요. 다른 것도 없어요. 네.
질문 네. 하나가 좀 길 수 네.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네. 중간에 문장이 끊겼는데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상태와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고통의 형태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네. 연단 가운데 바른 네.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이 깨달음을 네. 가지셨으면 네.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의 네. 고백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어떤 자발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주셨고요. 네. 또 그리고 뭐 박준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은혜로운 강의 감사합니다. 등등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또 교수님께 이거 링크 보내드리면 네, 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윤하경 집사님 모든 어려움들이 동굴이 아닌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라니 새 힘을 얻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네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나머지 두 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